로마서 23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람이 무섭다. 최근에 어떤 방송인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의 제목입니다. 사람이 무섭다. 글 제목이 흥미로워서 클릭을 해봤더니 그 내용이 이러했습니다. 한국에서 방송이 되는 예능 프로 중에 나도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 모양입니다. 실력 있는 가수 몇 명이 출연을 해서 자신의 기량을 최대한 발휘를 하게 하고 시청자들과 방청객들이 점수를 매겨서 꼴찌를 탈락시키는 그런 프로인 것 같아요. 근데 출연한 가수 중에서도 고참에 해당하는 어떤 가수가 공연 도중에 익살스러운 퍼포먼스를 곁들이게 되었는데 그게 오히려 최신없음이라는 감점의 요인이 되었고 그 친구가 결국 그 일로 꼴찌를 해서 탈락을 하게 되었다 그래요. 원칙에 의하면 그 가수는 탈락을 해야 맞죠. 그런데 후배 가수들이 선배 가수에 대한 예우의 차원에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몇 명이 반발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글을 쓴 친구가 담당 PD에게 간청을 했다 그래요. 그 선배 가수의 탈락 이유가 노래 실력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에 의한 것이라면 기회를 한번더 주는 게 낫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당 PD가 심사숙고한 끝에 기회를 한번더 주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러한 과정을 지켜본 네티즌들이 들고 일어나서 결국 담당 PD가 교체가 되는 일이 생긴 겁니다. 잘렸어요. 네티즌들이 이구동성으로 원칙을 지키라고 외쳤다 그래요. 원칙을 지켜라. 원칙대로 해라. 졸지에 원칙보다는 사람을 위하겠다고 나선 담당 PD가 그 가수 대신에 탈락을 해버린 거죠. 그 가수는 그 다음 주에도 방송에 출연을 했고 담당 PD는 교체가 되었어요. 사람을 살리겠다고 긍휼을 베풀었더니 세상이 그 긍휼의 발원지를 묻어버리고자 나서더라는 거예요. 원칙대로 하라고. 그건 뭘 전제하는 거냐면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나는 원칙대로 한다라는 게 전제된 거죠. 무슨 사기꾼들이에요. PD는 원칙을 지키고 가수는 그 원칙에 따라 인간다움을 지키며 장렬하게 산화하라는 거예요. 그걸 본그 방송인이 사람이 무섭다. 라고 단말마에 비명을 지른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도덕과 윤리와 사회법 아래에서 원칙을 지키는 걸 정의라고 하죠. 맞습니까? 도덕과 윤리와 사회법 아래에서 원칙을 지키는 게 정의 맞아요? 그런데 혹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원칙대로 인류를 취급하셨다면 인류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원칙대로 했다면 여러분은 다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칙대로 했다면. 먹으면 죽는다라는 그 말은 내 말대로 살지 않는 자는 다 죽인다라는 말이거든요. 피조물 중 누가 창조주 하나님의 말대로 살아낼 수가 있어요. 피조물이. 하나님의 말대로 살아낼 수 있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원칙은 단호합니다. 안 지키면 죽는다예요. 그게 구약 율법입니다. 안 지키면 죽는다. 이 진퇴양난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생겨나기도 전에 이미 창세전 언약이 체결됐던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1장입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의 자해의 시나리오가 창세 전에 이미 작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죽어서 정말 죽어야 할 그러한 자들이 살아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했죠? 생각나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는데. 디카이오 순에, 사다크. 진직에 탈락이 되었어야 할그 가수가 그에게 긍휼을 베푼 PD의 희생에 의해서 다시 회생하여 그 다음 방송에서 노래를 하면서 정작 죽어야 할 자신을 건져내고 물러난 그 PD를 떠올리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프로그램 속에서의 그의 그 살아있음이 정말 기쁘기만 했을까요? 면목 없고 미안하고 감사하고 그랬겠죠? 만약 그 PD가 다음에 무슨 프로에서 그를 불러도 그는 만사 제쳐놓고 거기에 합류를 할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자발적 순종의 마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역사와 인생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되심으로 없음의 자리에서 그렇게 죽은 흙으로 존재해야 하는 우리가 있음의 상태로 새롭게 창조가 되었다라는 그 엄청난 구원의 현실을 인생과 역사와 육신 속에서 체휼을 하고 면목없고 미안한 마음으로 그러나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절대 의존자의 자리로 한 발 한 발 가는 게 바로 성도의 신앙 여정인 거예요. 하나님 절대 의존자라는 건 나는 내 힘으로 요만큼의 그 어떤 공로로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네요를 고백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 절대 의존자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라는 절대 의존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태까지 내가 강도짓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남을 밟기도 하고 하여튼 죽을 힘을 다해서 행복에 도달해 보려고 했는데 하늘에 도달해 보려고 했는데 그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되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 좀 기억해 주세요.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성도의 의라 그래요. 그게 니카이오 순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정말 예수를 죽인 자라는 진심 어린 자각이 있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자신의 죄가 되셔서 죽으셔야 했는지를 처절하게 삶 속에서 경험을 하고 인정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자신의 위로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성도는 이 세상에서 자신을 개발하고 변화를 추구하여 하나님도 놀랄 만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걸 목적으로 하여 사는 게 아니라 원래 없음이어야 했던 자신의 처음 자리와 그걸 덮으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알아가는 걸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영생은 착하고 훌륭하게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거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의 언약 안에 들어있는 당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가 그 의가 어떠한 것인지를 배우고 그러한 하나님의 의를 면목없이 덥석 받아들이는 게 성도의 본무인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도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그 사실이 복음의 진수가 되는 것이며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만이 하나님 앞에서 카운트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걸 선언하는 거라 그랬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를 히브리 원어로 번역하면 그 하박국에서 인용한 거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의, 그걸 가진 자만 산다란 뜻이란 말입니다. 착하게 살면 의인 되는 거고 그러면 산다 이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으로 만들어진 그 의 가진 자만 천국에 들여보내주겠다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그 의 이외에 다른 의는 전부 폐기 처분 시켜버리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어느 시점, 제한된 그 시점, 그 안에서만 없다는 뜻이 아니라 전 역사를 아울러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해 아래에. 근데 해 위에서 한 분이 내려오셨죠? 예수. 그분만 의인입니다. 성경이 진술하는 바예요. 그것이. 로마서 3장 10절 보십시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Nobody. 전도서 7장 20절.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Nobody. 아주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신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다 지켜낼 수 있는 피조물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야고보는 다 지키다가 하나 어기면 다 어긴 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 죄인 맞죠? 그 상태를 불의라 그래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피조물은 죄를 지어서 불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 어떤 존재도 의의 상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불의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바울이 이렇게 기술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육체의 행위,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로 갖고 나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인간의 최고의 의를 뭐라 그래요? 더러운 옷. 그 단어는 filthy rag이라고 그랬죠? 똥걸레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걸레, 걸레 중에서도. 그게 인간의 최고의 의라 그래요, 이사야가. 인간 쪽에서는 그 어떤 열심과 노력을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 인정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의를 성취하셔서, 왜?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의를 성취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imputation, 전가를 시켜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게 incarnation이에요. 성육신. 마태복음 3장 13절 보십시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데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시는지라. 모든 의가 이루어지는 현장이에요 지금. 모든 의를 이루자. 어떻게? 나를 세례를 줘. 그러면 모든 의가 이루어진다. 지금 이 이야기하고 있죠? 모든 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바로 그 장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죠. 그 말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죄인들의 자기 인정의 자리라는 뜻이에요. 그게 세례 요한의 세례의 자리예요. 세례는 연합이죠. 세례는 연합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요한의 세례를 받으세요. 그건 예수님께서 죽어야 할 죄인들과 연합을 하시는 장면이라 그랬습니다. 굳이 안 받아도 되는데 우리 같은 죄인이 되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 되셨고 우리의 저주가 되셨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되시는 그 장면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우리와 연합되어지는 장면이에요, 거기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모든 의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을 보다 원문에 맞게 번역을 하면 가르가 있어요. 그 앞에 왜냐하면 개역성경은 이 단어를 자주 빼먹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게 우리에게 적합한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즉 저주의 홍해에 저주의 홍수에 빠져 죽으시고 제가 그 홍해 사건과 노아의 홍수 사건이 어떻게 세례와 연관이 되는지 충분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저주의 홍해에 저주의 홍수에 빠져 죽으시고 그 품에 안긴 은혜로 말미암게 되는 하늘의 백성들이 의인으로 살아나게 되는 그것이 바로 모든 의가 이루어지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례를 받는 방법밖에 이 모든 의가 이루어지는 길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의예요. 모든 의. 그러한 하나님의 의에 인간들이 보탤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의미에서 모든 의예요. 예수님이 모든 의를 다 성취하세요. 그럼 인간이 거기에 뭘 보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의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의는 영단번에 성취가 될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모든 의를 이루다가 부정과거시제예요. 헬라어의 부정과거시제는 영단번에 일어나 영원히 영향을 미치는 걸 부정과거시제로 표현한다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의를 이루다에서 쓰인 그 헬라어 플레로우라는 동사는 fulfill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한 번에 꽉 채워지다라는 뜻이죠. fulfill. 그게 부정과거 시제란 말이에요. 완전히 한 번에 꽉 채워지다. 빈틈없이 채워지다.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 의를 감사함으로 면목없이 받아들이는 걸 인간의 의라 그래요. 이 예수님의 세례 장면은 예수님의 공생애 전체를 요약하는 것임과 동시에 그 공생애가 시작되는 지점이란 말이에요. 즉 모든 의가 이루어지는 시작점이면서 그 모든 의가 이루어지는 그 내용이 한 번에 알기 쉬운 그림으로 지금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의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인이라는 개념을 인간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들의 선악구조 하에서 정의해놓은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제가 증명을 해드릴까요? 지금 여러분이 알고 계신 의인들을 한 분씩만 떠올려 보세요. 의인들. 세상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하는 그 의인들을 한 사람씩 떠올려 보세요. 22살의 나이로 청계천 피복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면서 분신 자살해버린 전태일 열사. 월남 파병 훈련 중 부하가 잘못 던진 수류탄을 몸으로 덮어서 자신의 중대원들을 살려낸 강제구 소령. 신주쿠 시노쿠보역에서 술에 취해서 선로로 떨어진 일본인 취객을 구하기 위해 뛰어들었다가 그 취객과 함께 사망한 한국인 유학생 이수현. 평생을 조국의 민주화와 빈자들을 위해 희생을 했고 돌아가실 때 안국까지 기증을 하고 가신 김수환 추기경. 무소유의 정신을 강조하면서 장삼 한 벌, 고무신 한 켤레만 남기고 간 성철 스님이나 법정 스님. 박사학위 다섯 개를 버리고 평생을 아프리카에서 헌신한 슈바이처. 도산 안창호, 도마 안중근, 성웅 이순신, 많은 분들이 떠오르죠? 물론 이 중에 대부분은 저를 떠올렸겠지만, 그거 말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의인.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인정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럴까요? 왜 하나도 없다 그래요? 마치 물을 자르듯 말씀을 하세요. 하나도 없다. Nobody. 역사 내내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의인은 그런 종류의 의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조심스럽지만 오히려 그러한 종류의 의의는 하나님 앞에서 부정되고 부인될 의예요. 오히려 여러분이 성경에서 보셨다시피 의의 주인, 그 의의 주체는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의의를 이루셨어요. 그 말은 이 땅의 그 어떤 의도 다 쓰레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의의를 예수가 이루시는 거예요.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착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착한 일 많이 하세요. 그러나 착한 것과 의로운 것은 다른 것임을 꼭 잊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착한 일을 보시고 구원을 하는 게 아니라 의를 보고 구원하신다는 걸 잊지 마세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의 모든 것이었어요.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그래야 모든 의가 이루어지는 거야. 십자가잖아요. 세례 자체가. 그게 의의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진짜 의의 현장, 그 십자가의 현장에서는 모든 이들이 다 도망갔을까요? 진짜 의인은 이 세상 모두에게 외면을 당했어요. 그런데 인간의 선악 구조 속에서 의라고 정의가 된 그러한 종류의 의인들은 온 세상의 추앙을 받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김수환 추기경이 안구를 기증하고 떠났을 때 안구 기증 희망자가 30%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추모하는 추모 행렬이 40만 명이었어요. 그걸 길이로 가슴과 가슴을 착착착착 붙여서 길이로 재면 300km예요. 그분을 추모하는 행렬 속에는 스님들도 많았고 무신론자들도 많았습니다. TV에서 보셨죠? 스님들이 그 행렬에서 목탁치고 있는 거. 온 세상이 다 그분을 칭찬했다는 말이에요. 그분을 쫓고 싶었다는 뜻이에요. 불교인들조차도. 법정 스님이 무수유의 삶을 실천하면서 자신의 책 인쇄까지도 가난한 학생들의 학비로 다 내놓고 가셨다라는 그런 사실이 전해지자 가난한 학생들의 장학기금이 일시적으로나마 풍성하게 늘어나기도 했다 그래요. 본받겠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분의 청빈과 청렴을 본받겠다는 인터넷 카페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습니다. 좋은 일이에요. 전태일 열사의 분신 사건 이후 학생운동의 현장이나 노동운동의 현장에서 자신의 몸을 불살라 공익을 쟁취하겠다는 분신의 후배들이 그 후로 많이 생겨났습니다. 요즘은 걸핏하면 신나 뿌리고 불질러서 이제는 웬만하면 신문에도 안 나요. 본받겠다는 거죠. 전태일 열사의 뒤를 잇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 의인들의 발자취는 쫓겠다는 의들이 아주 많아요. 근데 진짜 의를, 모든 의를 완성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겠다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걸 보여주는 게 십자가의 현장이었어요. 아무도 그 길을 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다 도망갔어요. 제자들까지 다 도망갔어요. 그 길은 철저하고 완벽한 자기 부인과 자기 부정의 현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들은 자기 몸을 불사르면서도 자기를 주인공 삼고 싶어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불질러요. 그러나 내 존재 자체가 부정되고 부인되는 십자가의 그 의는 따라하고 싶은 인간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진짜 의를 싫어해요. 그래서 그래요. 어줍지 않은 위조된 모조품 의는 쫓아가고 싶어하는 이들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진짜 의, 모든 의의 현장에서는 다 도망갔다니까요. 그게 이 세상 아담 군상들의 본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는 철저한 자기 부인이에요. 완전한 비움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의가 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피조물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의예요. 비워라! 내가 채운다라는 것이. 아니요, 나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선악과 사건이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비워라!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입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 나라 존재들의 존재 방식이에요. 다 비워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어요. 자기 걸 요만큼이라도 갖고 가면 그 나라에서 못 살아요. 그래서 이 역사와 인생은 그걸 우리의 육적자를 비우는 자리란 말입니다. 인간들의 의는 그 어떤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양을 하고 있더라도 그 중심에 항상 자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죄라 그래요. 바울은 그러한 의를 율법의 의라고 불렀어요. 빌립보서 3장 16절 보세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흠이 없는 의인이었대요. 흠이 없는 의인. 그런데 그 의가 율법의 의래요. 사도 바울은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율법의 의를 가지고 아주 흠 없이 열심히 살았는데 그 열심이 어떠한 열심이었는지 보세요. 로마서 10장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힘써서 흠 없는 삶을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등지고 힘써서 반대 방향으로 달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의예요. 착하게 살았어요. 1회에 두 번 금식하고 그 돈으로 가난한 자들 다 구제했다니까요. 안 한 게 뭐가 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건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열심이 하나님의 의를 등지고 열나게 반대 방향으로 달리던 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의입니다. 의는 의로운 행위를 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율법주의라 그래요. 유대주의라 그래요. 하나님은 그러한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새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니네 아비는 마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은 니네들 다 마귀 새끼다라는 뜻이에요. 율법의 의로 최선을 다해서 산 사람들에게. 율법의 의인과 하늘의 의인은 완전히 달라요. 하늘의 의인은 예수의 의가 우리에게 거저 전가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의에 규정돼요. 그게 하늘의 의인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 보세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어떻게 의에 이르어요? 믿어서요. 뭘 해서가 아니에요. 믿어서. 하나님은 인간 측에서 내어놓는 그 어떤 모양의 착한 행위도 의로 받아주시지 않으세요.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의에 이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말씀에 근거해서 위에 제가 열거한 그런 자타가 공인하는 세상의 영웅들, 그 의인들의 삶을 그거 의 아닙니다 라고 부정할 때 그게 의가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의입니다. 예수가 의를 완성하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해 준 그 의를 그냥 면목없이 받는 게 의입니다. 라고 그들 앞에서 이야기를 할 때 세상이 그 이야기를 하는 자를 어떻게 취급할까요? 너 미쳤니? 그럴 거예요. 온 세상이 존경하는 그분들의 행위를 의가 아니라니. 그게 의가 아니고 뭐가 의야?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예수의 그 의를 믿는 게 의입니다. 맞아 죽습니다. 그건 보편적 인간들의 모든 자존심을 박살내는 거거든요. 우리는 뭐냐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왜 그걸 믿기만 해야 되냐고. 그 이야기를 하는 자를 반드시 죽이게 돼 있다니까요. 수십만 명의 조문을 올 정도로 온 세상이 존경하는 그런 사람들의 행위가 의가 아니라 예수가 완성한 의를 전가받아야 의인이 된다. 이건 인간들의 자존심을 묵살내는 그런 어리석은 이야기에 불과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전도라는 단어가 설교라는 단어거든요. 설교에 미련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설교는 다 미련하게 들려요. 세상 사람들에게. 사람 바보 같은 것들.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예전에 법정의 그 무소유는 진짜 무소유가 아니라 오히려 나라는 존재의 존재성과 주체성을 챙기기 위한 그러한 소유욕의 절정이라고 우리는 무수의 삶을 살아서 인간됨을 챙기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을 때 그 사람의 무수유는 나는 평생을 무수유의 삶을 살았다라는 그걸 소유하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된 것일 뿐이라는 이 설교를 했을 때 중들이 10명이나 찾아온 거예요. 난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줄 알았어요. 예배당이 너무 밝아져서. 아, 그때 기분 나빴던 게 내가 절에서 자기들이 설법하는 걸로 시비 건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를 하는 걸 갖고 왜 시비를 걸고 오는지 모르겠어요. 좋아요. 그건 인정하겠어요. 종교가 다르니까.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기독교인들이 저에게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해서 너는 그분의 발톱에 때만큼도 못 살 거면서 어떻게 그런 분의 삶을 그렇게 평화하냐고. 제가 답장했습니다. 맞다. 나는 그분의 발톱에 때만큼도 못 산다. 그래서 나에겐 예수가 필요하다. 나는 그래서 예수 믿는다. 여러분, 세상은 이해하지 못해요. 세상은 전자를 의인이라고 하고 전자를 영웅이라고 그래요. 그들은 후자를 미련한 자, 바보, 멍청이라고 취급합니다. 오늘 설교가 나가면 또 욕을 바가지로 먹겠지만 여러분, 인간의 착한 행위, 율법의 의인은 예수의 도움이 없이도 얼마든지 생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예수 없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 보세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보세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구제를 하고 자신의 몸을 불살라서 공익을 구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전부 다 헛거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입지 않은 자들의 삶 속에서도 자신의 전 재산을 기부하는 행위와 심지어 세상을 위해서 분신도 서슴치 않는 그런 위대한 행위가 나올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카운트 안 해준다는 뜻이에요. 예수와 관계없이 하는 그런 일은 하나님이 카운트 안 해준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걸 본받겠다고 하는 게 오늘날 건강한 교회라는 그런 교회들이 행하는 작태들입니다. 자기들이 세상을 정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개혁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의 사랑을 입은 자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아닌 인간들이 자신들의 열심과 노력과 의지를 근거로 내어놓는 모든 것은 다 헛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그들이 천국 가는 데에 유익으로 쓰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인간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의의를 부정당하면 자신의 의의를 부정하는 진짜 의의를 부수고 죽이려고 해요. 왜? 난 선악과 따먹고 지금 하나님처럼 되었는데 누가 감히 내 자존심을 건드려 죽이는 거죠. 실제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래서 죽인 거예요. 그들의 제사와 율법을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그들의 착한 삶을 인정해주지 않고 걸핏하면 뱀새끼 독사새끼 욕을 하니까 기분 안 나쁘겠어요? 죽여버리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2절 보세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이 의로움이 니카이오스네요. 착해서 죽인 거 아니에요. 이 말은 아벨이 착해서 죽였다는 말이 아니라 아벨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것이 꼴보기 싫었다는 뜻이에요. 아벨은 당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양을 키우던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고기를 먹던 시절이 아니라고요. 고기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 허락된 거예요. 그때의 양이라는 짐승이 쓰일 곳은 인간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가죽옷을 만드는 것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벨은 자기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입고 있던 그 가죽옷의 의미를 알고 있는 자로 등장한 거고 어차피 대표예요. 모형이에요. 가인은 그 의미를 모르고 자신의 힘과 가치를 향상시키고 쌓아 올리는 데에만 집중하여 살았던 자로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저주를 하시면서 네 근본된 토지, 땅을 가르라 그랬죠. 흙이에요, 그게. 네 근본된 흙, 네가 흙에서 나왔잖아. 그 흙을 가르면서 뭔가를 깨달으라고 그런 거거든요. 그게 저주였어요. 네 근본된 흙을 갈아라. 따라서 인간은 농사를 지으면서 자기가 나온 그 땅의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 거죠. 나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지지 않으면 나는 이런 죽은 흙인데 그거 배우라고 농사지라 그랬더니 농사지어서 얻은 소산으로 하나님께 자기를 자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 제사를 안 받아요? 왜 내 제물을 안 받아요? 라고 하나님께 읍소를 올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러한 것을 가인이 배웠다면 농사를 짓고 그 열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차피 이건 제 거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것은 우리들에게서는 하나도 나올 수가 없는 것인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리로 갔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자기가 뭘 해놓고 나니까 이게 굉장히 근사한 거예요. 기특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 걸 안 받으세요? 라고 하나님께 따졌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놈 거는 받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거는 먹을 수도 없는 거고 고작 해야 우리 엄마 아버지가 입고 있는 그따위 옷 그거 하나 만들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 의를 하나님의 의만을 의지하는 자를 때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의, 율법의 의, 선악과를 따먹은 자들의 의의 정체예요. 그러한 인간의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면목 없는 의, 그 의를 공격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역사 전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성도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본문 17절 다시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이 문장에서 주어는 의예요. 디카이오순에. 이게 주어예요. 그 의가 성도 안에서 일을 하는데 그 의가 성도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요. 믿음으로 믿음에 라는 어구는 from faith to faith예요. 믿음에서 시작하여 믿음으로 끝나게 한다는 말이에요.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없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모든 인간의 의를 다 부정해버린다는 뜻입니다.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만들어버린다는 뜻은 인간들의 모든 행위를 그 의가 부정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인간들의 모든 의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가 성도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육적 자아를 죽여가시다가 결국에는 완전히 죽여버리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벨이 결국 믿음 앞에서 자신의 모든 행위를 다 부정당하고 장렬하게 전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세상의 모형인 가인이 사용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가 의인이었죠. 아벨은 의인이었습니다.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에 의해 택함 받은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현장에서 아벨이 맞아 죽는데 하나님이 안 말려줬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단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으세요. 침삼킬 동안도 놔두지 않으시고 같이 동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현장에서 의인인 아벨이 맞아 죽는다니까요. 가인에게, 세상에게. 근데 하나님이 안 말려주세요. 왜? 성도는 이 세상에서 자신의 육적 자아를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맞아 이 세상에서 부정하고 가는 게 맞는 것이기 때문에 죽게 놔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야 할 자들이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 보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잘 보세요. 아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제사를 지내서 의로운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자 그의 제사가 하나님께 열납이 되는 거지 그의 제사로 그가 의롭게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믿음이 주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 믿음이 아벨에게 들어오자 아벨이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그러죠. 잘 보세요 성경을. 증거를 얻었다 그러죠. 근데 그 증거가 뭐였냐면 아벨의 죽음이었어요. 믿음으로 아벨이 의인이 되어서 의인의 삶을 사는데 그의 삶에 그가 의인이라는 증거가 나타났어요. 근데 그 증거가 뭐냐면 가인에게 맞아 죽은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여기에서 그 증거라는 단어의 주의를 집중하셔야 돼요. 그 단어는 헬라어 말티레오를 번역한 말인데 증인이 되다라는 뜻이에요. 증인이 되다. 그 단어는 말티스, 증인, 순교자죠. 영어도 똑같아요. 순교자예요. 증인이에요 그게. 그 증인이라는 단어와 같은 어근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시 설명합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믿음에 의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 제사로 말미암아 아벨이 의로운 자가 되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의로운 자가 된 아벨에게 그가 의인이라는 증거가 나타났는데 그 증거가 아벨의 죽음이라는 것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는 다름이 아닌 아벨이 드린 그 예물이 갖고 있는 그 내용, 그 내용이 아벨의 삶에 그대로 나타난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이 드린 그 예물을 증거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밑에 4절을 보시면 예물을 증거한다. 아벨이 드리는 그 예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벨이 의롭게 된 거거든요. 근데 아벨의 삶에 의인됨의 증거가 나타났는데 바로 그가 드린 예물, 그 예물인 예수의 십자가가 아벨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증인이 되다. 말티레오, 말티스 증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벨이 이 세상에 하벨, 아벨이거든요. 그게 nothing이란 뜻이에요. 이사야서 53장의 전체 내용을 한 단어로 줄이면 하벨, nothing이에요. nothing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에게 맞아 죽으신 예수,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후손인 셋이 탄생하게 되는 예수의 그 그림자가 아벨의 삶에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게 맞아 죽는 말티레오, 증인이 되다. 말티스, 증인, 그리고 의인됨을 증거로 갖고 있는 성도의 삶인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세상은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면 반드시 여러분을 바보 취급해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성도를 두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순교자예요. 그들이 바벨론 성 길가에서 죽죠. 거기 어디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래요. 거기 어디죠? 예루살렘 성전, 옛 성전이에요. 따라서 성도가 죽는 곳은 다른 곳이 아니에요. 교회입니다. 교회. 오늘날 이렇게 인간들의 행위를 강조하고 인간들의 이 세상에서의 삶의 그런 복, 세상적인 복을 강조하고 하는 이런 곳에서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떠나야 되는 거고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야 되는 거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오히려 죽어서 하나님의 의, 그 의를 받아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만 의지해야 됩니다. 십자가만 의지해야 됩니다. 피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뭐라 그러냐면 이런 행동 없는 양심. 여러분 진짜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면 행동이 없어지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의만을 의지하게 되면 자기를 향하여 쏟아붓던 사랑이 밖으로 터지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서 진짜 선함이 나와요. 그래서 두 증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서 맞아 죽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에서 다시 예언했다 그래요? 다시 예언했다라는 건 니네들이 알고 있는 거 틀렸어. 이게 진짜 복음이야. 이렇게 전했다는 뜻이죠. 그게 다시 예언이죠. 어디서? 성전에서요. 성전은 당시에 딱 한 군데 있던 교회입니다. 거기에서 니네들 다 틀렸어. 예수 믿어야 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야 이거 부셔. 3일 만에 내가 다시 질 거야. 그 성전은 뭐였어요? 3일 만에 살아나실 예수 당신을 이야기한 거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은 일관성 있게 예수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라는 단어가 히브리서 11장 39절과 40절에서 잘 설명이 돼요. 한번 보고 갈까요?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39절을 보시면 믿음의 선진들을 총칭하는 이 사람들이 나오죠. 히브리서 11장에 거론된 모든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전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그러죠. 아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는데 그 증거가 뭐였냐면 맞아 죽는 거였어요. 근데 그걸 다 뭉뚱그려서 이 사람들이 전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그래요. 근데 이 말이 어디에 붙어 있는 거냐면 바로 그 윗구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36절.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가 치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란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게 믿음의 선진들의 인생에 나타났던 의인됨의 증거예요. 고난입니다. 죽음이에요. 믿음이 그분들을 증인, 순교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러죠. 약속이라는 것은 미래에 주어질 어떤 것에 대한 보증이죠. 그죠? 아직 오지 않은 것, 보지 못한 것, 그것을 보증해 주는 게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뭘 약속하고 갔어요? 올 거야, 올 거야, 올 거야. 뭘? 예수. 그러니까 약속의 실체는 누구예요? 예수.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같이 전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라는 실체를 역사 속에서 받지는 못했지만 증거는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증거가 뭐냐면 증인이 되다, 말티레오라는 단어라고 그랬죠? 근데 그 단어가 순교하다, 맞아 죽다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증거는 받았는데 약속의 실체는 아직 눈에 오지 않았어요. 그들이 믿음으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니까 아직 오지 않은 약속에 대한 증거예요. 아직 오지 않은 예수, 그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예수라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가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데 그게 어떻게 나타났냐면 그렇게 고난과 죽음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은 못 받았는데 증거는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였어요. 구약의 성도였어요. 그걸 선취적 고난이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당할 고난을 구약의 성도들이 미리 그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선취적 고난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시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모든 말씀이 다윗의 시편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건 다윗이 경험한 걸 쓴 거거든요. 다윗의 후손인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우리가 겪을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다. 그렇게 의인됨의 증거를 가진 이들이 계속해서 릴레이로 세상에게 맞아 죽다가 결국 예수에게 그 죽음이 당도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죽음의 릴레이의 실체가 온전히 드러나게 되고 아, 우리의 이 고난과 죽음의 실체가 바로 이거였구나, 십자가였구나 라고 이제 확 드러나게 되고 그 죽음에서 하늘의 의인들이 창조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것이 교회잖아요. 거기가 의의 완성의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0절이 우리가 아니면, 이게 신약의 교회죠. 히브리서를 보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아니면 저희가, 그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나열하고 있는 구약의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이 약속의 실체가 오기까지 그 약속의 실체가 반드시 온다라는 그 증거를 몸에 받았어요. 그 증거가 가리키던 예수의 십자가가 이 땅에 서지 않았다면 교회가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들이 받은 증거는 거짓이며 헛것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신약의 교회가 구약의 성도들의 그 증거를 온전하게 해주는 게 되는 거예요. 아 맞구나, 그 고난이 예수의 고난의 선취적 경험이었구나 하고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에요. 아담이 그 의인됨의 증거라는 그 바통 말티레오 맞아 죽는 거예요. 세상에게 그걸 들고 열심히 달려서 아벨에게 딱 전해주는 거예요. 아벨이 받자마자 또 열심히 그 증거를 들고 증인의 삶을 살아요. 열심히 또 달려요. 그리고는 셋에게 줘요. 셋이 받자마자 또 달리는 거예요. 에노스에게 주죠. 에노스가 하나님의 이름을 왕창 불러요. 그건 그가 부를 다른 이름들을 하나님이 다 뺏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위에 가인의 후손들은 이 세상에서 모든 분야에서 왕이 되죠. 그들은 그것들의 이름을 부르는데 에노스, 셋의 후손 에노스는 여호와의 이름만 불러요. 세상에서 완전 바보 된 거예요. 에노스가 또 열심히 달려서 노아에게 딱 전해줘요. 노아가 또 열심히 이 세상에서 병신 취급받으면서 산꼭대기에다 배 지으면서 또 달리는 거예요. 달려서 샘에게 딱 전해줬어요. 샘이 또 달리는 거예요. 열심히 달려서 아브라함에게 전해줬어요. 아브라함이 또 달려요. 달려서 이삭, 야곱 계속 전달이 되는 거예요. 릴레이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것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죠? 세례 요한이에요. 한번 보고 갈게요. 누가복음 16장 16절 보세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요한의 때까지가 선지자의 때까지예요. 구약에 예수를, 약속의 실체인 예수를 이야기하고 몸으로 그 증인으로 살던 자들을 선지자라고 하는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지금 세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이 바통을 누구에게 주냐면 그 약속의 실체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어미의 태에서 나온 자 중에 이보다 큰 이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어디에서? 구약에서요. 왜? 예수를 봤거든요. 근데 십자가를 못 봤어요. 근데 그 십자가 이후에 탄생하는 자들은 실체까지 봤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이 제일 작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로 열심히 달려서 이가 그이다 라고 바통을 딱 줬더니 그 구약을 살아왔던 그 릴레이 주자로 살았던 구약의 교회에 그들이 몸에 가졌던 그 증거가 십자가에서 실체로 확 펴지는 거죠. 아 이거였구나. 하나님의 의가 세상에게 맞아 죽는 그 삶을 선취적으로 구약의 성도들이 사는 거구나.
마태복음 23장 33절 보세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세상에 의인으로 온 자들은 전부 맞아 죽었어요. 어디서?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거기가 어디예요? 교회에서요. 세상은 교회에게 관심이 없어요. 항상 잘못 가던 교회가 진짜 교회를 때려 죽이는 게 교회의 역사였다니까요. 늘 올바른 이들은 소수였어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십자가에서 약속의 실체가 오셨어요. 우리는 그 약속의 실체를 받은 사람들이죠. 2000년 전의 역사 속에서 실제로 십자가가 섰고 그것이 이렇게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실체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 망고 땡인가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 바통이 다시 교회에게 주어져요. 예수로부터. 이 교회는 그럼 그걸 들고 어디로 달려가야 돼요? 재림 예수에게로 또 달려가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또 나오죠. 아 이제 다 됐잖아요. 구약의 성도들이 증인의 삶을 다 살아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뭔지를 그들의 삶으로 보여줬잖아요. 근데 뭘 또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통을 주신다니까요. 너 똑같이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 달려! 그러나. 달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경주 용어를 쓰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달리는 거예요. 근데 그 달리는 증인의 삶이 뭐라 그랬어요? 말티레오 맞아 죽는 삶이에요. 세상에게. 사도행전 20장 23절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바통을 주어서 자기가 달려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앞으로 달려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달리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달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오하고 달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증거하는 일을 마칠 때는 24절에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계속 부정당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외의 힘으로 잡고 있는 게 힘이 아니다라는 걸 이 세상 속에서 계속 배우는 거예요. 달려가는 길이에요 그게. 근데 이게 나였어요 여태까지는. 내 존재의 확장, 돈, 명예, 자식, 새끼, 부모 다 나였는데 하나님이 이걸 하나하나 자르시면서 나를 밀고 가시네. 달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니구나. 하나님의 영광만이 내가 구해야 할 것이구나. 이걸 아는 자로, 하나님 절대 의존자로 만드는 게 성도의 달려갈 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마지막에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는데 어떻게 됐다 그래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명이 최고였던 자예요. 그래서 그렇게 율법의 의로 열심을 행했던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에 의해 끌려가다 보니까 밀려서 가다 보니까 달리다 보니까 내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예수의 생명, 그 영생이 진짜 소중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아는 자로 바뀌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달려갈 길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의 소원을 이루거나 자기의 되고 싶은 말을 성취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가짜 교회예요.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속지 마세요. 그럼 뭐라 그러거든 성경 갖고 와서 토론하자 그러세요. 제가 가르쳐준다고. 뒤에서 욕하지 말고 인터넷에다가 엉뚱하게 무슨 뾰로롱 이런 이름으로 엉뚱한 댓글 달지 말고 직접 와서 성경 갖고 토론하자고. 비겁하게 말이죠. 그렇게 자신의 생명만을 위해서 존재하던 자가 자신의 생명이 없음으로 사라져야 진짜 하늘의 생명이 자신에게 온다는 것을 알자 그 육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증거의 바통을 가지고 열심히 달리던 바울이 죽음 앞에서 나 이제 다 달렸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바통을 넘겨줍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보세요.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나 이제 곧 죽을 거야. 그러는 거예요. 나 이제 곧 죽을 거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의의 면류관을 약속으로 받은 바울이 의인됨의 증거를 갖고 자신의 인생 내내 달렸어요. 의의 면류관은 이미 창세전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면류관을 약속받은 자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된다? 증인됨의 바통을 들고 달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들고 달리면 세상이 반드시 그를 죽여요. 정확하게 찾아내요. 정확하게. 귀신들이 정확하게 찾아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제사장 아들도 엉뚱한 놈들이 귀신 쫓아낸다고 막 안수하죠. 그때 귀신들이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왔는데 너는 어디서 굴러먹던 개벽닭이냐? 그런데 옷을 다 벗겨갖고 막 두들겨 펴요. 귀신이 알아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뭘 들고 있는지 귀신은 정확히 알아봐요. 여러분이 엉뚱한 거 들고 있으면 귀신이 가만 놔두죠. 열심히 들고 뛰어라. 반대 방향으로 달리고 있네. 잘한다. 계속 달려. 나와 함께 따뜻한 곳으로 가자. 여러분 손에 증인됨의 바통이 들려있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공격을 당하게 돼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육신의 죽음 앞에서 그 상태를 달려갈 길을 다 마친 상태라 그래요. 근데 그 달려감이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성도, 의의 면류관을 약속받은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그러한 것이라고 바울이 확고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 육적자의 죽음의 질주는 모든 교회가 다 달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자에게. 성도 모두에게 그 죽음의 질주가 허락된단 말입니다. 그건 매일같이 죽는 죽음의 질주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달려가는 자기의 인생길을 날마다 죽는 삶이라고 한 거예요. 성도는 그 바통 들고 죽어라고 달리는데 달리면서 하나님이 그를 죽여가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어라고 달리고 있는데 그게 죽음의 길이에요. 그게 달려가는 자의 삶이며 믿음의 증거를 가진 자의 삶이며 증인됨의 바통을 들고 뛰는 자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복 있는 자여 너희들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0절 보세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산상수호는 전부 감탄문이에요. 복 있는 자요. 에베소서 1장에서 그러죠.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너희에게 복 주셨다 그러죠. 과거 완료예요. 에베소서 1장에서. 근데 그 복을 받은 자요. 너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된다? 의를 선물 받게 되는데 그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게 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들 찾아오고 뭐 목사들이 막 얼굴에 얼음을 뿌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의만 이야기하냐고. 왜 하나님의 의만 이야기하냐고. 왜 은혜만 이야기하냐고. 왜 십자가만 이야기하냐고. 왜 예수만 이야기하냐고. 그럼 인간은 뭐냐고. 이 세상은 뭐냐고. 뭐예요? 다 불탈 거지. 그래서 성경이 의인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나그네의 무덤 피밭 아겔다마라고 하는 거예요. 피밭. 여긴 피밭이에요. 마태복 27장 3절 보세요. 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삼십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은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었나니 일렀으되 저희가 그 정가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정가한 자의 가격 곧 은삼십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예레미야서를 아는 분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금방 알죠. 피밭. 이 이야기가 뭐예요? 가룟 유다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받은 은삼십냥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줬습니다. 멋있죠? 뉘우쳤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내 죄는 내가 책임진다 그러고 목매달아 죽었어요. 베드로는 아시잖아요. 이게 더 나쁜 놈이죠. 남자답고 의로운 사람 세상적 관점으로 봤을 때 남자답고 의로운 사람은 유다예요.
뉘우쳤고 자기의 죄를 자기 스스로 해결한다고 목매달아 죽었잖아요. 그걸 죄라고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 은삼십냥은 큰 돈이 아니었어요. 당시에 파리 목숨처럼 여겼던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었어요. 세상이 예수를 그렇게 취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그건 큰 돈도 아니었고 또 핏값으로 지불되었던 꺼림칙한 돈이었기 때문에 성전고에 넣지 않고 그걸로 밭을 샀어요. 그래놓고 그걸 나그네의 무덤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게 예레미야서에서 예언된 어떤 것이 지금 성취된 거라고 성경이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예수의 핏값으로 밭을 샀는데 성경이 그 밭을 나그네의 무덤이라 그러죠? 근데 성경이 성도를 뭐라고 불러요? 나그네라고 부르죠?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똑같은 단어거든요. 나그네요. 성도는 나그네요. 베드로는 교회를 어떻게 부르는지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1장 1절에도 나그네라고 부르는데 17절에서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성도가 이 역사를 살아가는데 이 역사 속에서 성도는 나그네예요. 나그네. 그런데 사도행전 20장으로 가면 바울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게 나그네의 무덤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보세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피로 산 게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근데 예수님의 핏값으로 제사장들이 사놓은 게 뭐예요? 나그네의 무덤, 허겔다마, 피밭. 그게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교회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렇다면 3단 논법에 의해서 교회 이퀄 나그네의 무덤이 되는 거죠? 여러분의 무덤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진짜 교회는.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힘을 동원하여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모이는 곳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나그네들이 마치 코끼리들이 자기들의 무덤을 찾아가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찾아와서 모여들어서 거기에 묻히는 장소예요. 교회는. 육적 자아가 교회 안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교회의 육신의 정욕이 묻히는 곳이고 안목의 정욕이 묻히는 곳이고 의인들의 피가 줄줄 흐르는 곳이에요. 예전에는 괜찮은 삶인 줄 알았는데 복음이 떨어지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야. 피가 철철 흘러요. 좌우의 양날 선 거미, 말씀이 나를 뚫고 들어와서 나를 수시로 난도질하는 거예요. 네 실체가 뭔 줄 알아? 죽어! 그러니까 교회에서 전해지는 설교는 성도의 육적 자아를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는데 도구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감정에 호소하여 그들을 위로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죽이는 것이어야 돼요. 그래서 설교는 아파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도 수많은 목사들이 안수를 받고 장사를 시작합니다. 장사를 하기 위해선 시장조사를 반드시 해야 돼요. 시장조사를 하면 뻔해요. 이 아담 군상들의 수요는, 요구는 복입니다. 그러면 장사에 대해서 이만큼이라도 아는 사람이면 그 수요자가 요구하는 걸 던져줘야 거기가 부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수요자들의 욕구가 뭔지, 니드가 뭔지를 아는 똑똑한 이들이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해줄까요? 복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인간의 자존심들을 확 살려주는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긍정의 힘이니 뭐니 해가지고 다 잘될 거야. 다 잘될 거야. 헌금만 열심히 해. 봉사만 열심히 해. 몇 배로 튀겨줄 거야. 그래도 안 돼? 나한테 와. 나한테 축복권 있단다. 안수해줄게. 와. 내 말 안 들어? 너 목사에게 저주권 있는 거 몰라? 확 저주해버릴 거야. 그렇게 무식하게는 이야기 안 하지만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 웃으면서 이야기하죠. 집사님, 기도합니다. 어휴, 이건 괴기 영화예요, 이건요. 너 내 기도해서 죽일 거야. 예, 이 뜻이거든요. 그런 거 없어요. 교회는 성도의 육적 자아가 땅속 깊이 계속 묻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그 어떤 방법도 다 소용없는 거네요.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 좀 기억해 주세요. 이 하나님 절대 의존의 고백을 하는 자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게 무덤이에요. 그게 피밭이란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진짜 쉼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와라 그러잖아요. 교회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진짜 교회로 와라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쉼 줄게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너희들이 나에게 오면 내가 멍에를 걸 거야. 멍에는 주인이 이끄는 대로 가야 되는 결박이거든요. 근데 그게 쉼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그 말씀이 교회에게 진짜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내가 멍에 지우고 끌고 갈 거야. 술람미가 솔로몬이 준 목걸이를 항상 달고 있죠. 신부들은 항상 뭘 달고 있어야 돼요? 10드라크마 신랑이 주는 목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하나 잊어버리면 죽도록 찾는 거예요. 그걸 왜 걸어요 신부가? 남편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한 자, 지 맘대로 사는 자를 목이 뻣뻣하다고 그러죠? 거기다 거는 겁니다. 멍에를 걸어서 끌고 가는 게 그게 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고단해하죠? 이 인생을 왜 그렇게 힘들어해요? 우리의 육적자의 욕망이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어서 그래요. 전도서 1장 8절 보세요.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자꾸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게 있으니까 보고 듣는데 차지 않으니까 피곤하다라는 거예요. 피곤하다. 그러니까 죽여주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안 피곤하게. 그게 교회라니까요. 근데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날 교회가 무엇들을 구하고 있냐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고단하게 해달라고 발광들을 떨고 앉아있는 거예요. 더 피곤하게 해달라고. 헨리 나온이라는 사람이 교통사고로 거의 죽다가 살아난 적이 있어요. 며칠을 혼수상태에 있다가 깨어났는데 그때 일을 기록한 책에서 헨리 나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이 내 눈앞에 닥치는 순간 나의 모든 정욕과 불안과 고통과 미움과 아픔이 일시에 다 사라지는 것 같았다. 왜냐하면 그 죽음 너머에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것이 그 순간 너무나 명확하게 깨달아졌기 때문이다. 죽음이 코앞에 당도하자 그동안 자신이 이루지 못해 안타까웠던 것, 그것 때문에 힘들죠? 이루지 못해서 안타까웠던 것, 용서하지 못해 고통스러웠던 것, 상대적 결핍으로 부끄러워했던 것, 먹고 사는 걸로 힘든 사람 어디 있어요 여기에서? 요즘은 홈리스들 모이는 데 가면은 빵 몇 개씩 얻어먹어요. 계란도 터진 거는 안 가져가요. 그런 것 때문에 진짜 굶어 죽을 것 때문에 걱정해요? 아니죠. 상대적인 결핍에 의해서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다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그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죽음 저편에 다른 세상이 보이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그 세상으로 넘어가면 여기가 다 기각이 되고 부정이 된다라는 걸 그 순간에 알겠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의 감정을 휘둘렀던 이 옛 세상이 이제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되는데 왜 내가 피곤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피곤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수업으로 보려고 하니까 이렇게 고단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을 대하여 세상을 끊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너희에 대하여 세상을 못 박았고 세상에 대하여 너희를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못을 박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그냥 경험하는 게 신앙생활이고요. 근데 뭐가 그렇게 안 된다고들 안달을 떨고 뭐가 그렇게 부족하다고들 원망을 하고 되고 싶은 나에 미치지 못한 나로 절망합니까? 떠날 거면서. 저도 그런 경험이 몇 번 있는데 진짜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살아난 적이 몇 번 있어요. 한 번은 군대에서 결박 수행이라는 거를 했어요. 훈련을 받는데 결박이 된 상태에서 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기다리면은 군대장이 와서 보트로 확 채 올려서 데리고 가야 되는데 저를 빼먹고 갔어요. 갖고 버티다가 그 검은 바다 안으로 쑥 빠져들어가는데 그때 내 돈 빌려가서 안 갚은 놈, 나한테 해코지한 놈, 뭐 예전에 내가 굉장히 괴로워했던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거 하나도 생각 안 나요. 단 한 가지 살아야 돼. 그땐 좀 덜 성숙해서 살고 싶더라고요. 살아야 돼. 내가 살기만 하면 그런 거 니네 다 가져. 나 아무 관계 안 할게. 근데 저를 건지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살만하니까 또 생각나. 저게 진짜 왜 꼬간 거 안 갚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철장을 들고 백마를 타고 계속 찾아오시는 거예요. 살만하면 두더지 잡도 또 때리고 살만하면 또 때리고 죽어.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발 엉뚱하고 갖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지 좀 마세요. 최근에 성룡이라는 배우가 자기 전 재산을 이제 사회에 다 기부하겠다고, 환원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그리고 기자한테 그러더라고요. 자식한테도 나는 이런 한 장 안 물려줄 거래요. 그러면서 그렇게 결정하고 나니까 이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대요. 어차피 다 기부하겠다라고 내놓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모을까가 걱정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죽음이라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진리를 깨닫는데 예수 믿는 우리는 뭐냔 말이에요. 자식들에게 재산 물려주는 거? 여러분 차라리 그러려면 자식을 도끼로 죽이고 죽으세요. 그건 독이에요. 그러면 자식한테도 안 물려줘. 가지고 갈 수도 없어. 뭘 그렇게 애써 모으려고 그래요. 진정한 자유는 육의 소욕이 죽을 때, 육의 영광과 가치를 향한 추구가 박살이 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도 철장으로 우리를 부수시고 내일도 철장으로 내리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 예수님의 철장을 매 순간 상담받기로 막아내고 예수님을 향해 훅을 날리죠. 우리는요. 안 맞으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 일을 정확하게 체험했어요. 로마서 7장 21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보세요. 나를 묻으려고 하는 예수님의 열심과 내 마음의 법이죠. 절대로 교회라는 무덤에 묻히지 않겠다는 우리의 예일자 간의 전투가 일어나요. 그런데 내 마음의 법이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 자주 져요. 사도 바울은 사도였어요. 그런데 사도도 졌대니까요. 이렇게. 그때 성령을 받은 성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성령을 받은 성도의 마음속에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아는 자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니 수시로 내가 이겨버리네? 내가 져야 되는데? 그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몸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 좀 건져주세요. 나 좀 건져주세요.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 좀 기억해주세요. 이 말인 거예요. 요게 성도의 죽음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를 붙드는 자예요. 오 나는 안 되는군요. 하나님 늘 나는 져요. 죄의 법 아래로 늘 내가 사로잡혀오는데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몸이로다. 누가 나를 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다오. 그래놓고 바로 밑에서 뭐라 그래요. 그렇게 탄식을 했던 사도 바울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잖아요. 나는 이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의로 부어서 의로운 자로 만들어주셨으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한 감사 속에서 하나님 저 이런 존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를 보내서 죽이는 수밖에 없었던 거네요. 하나님의 의 그게 진짜 의고 우리의 의는 이렇게 초라한 것입니다.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하나님의 의만 바라게 되는 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정의롭게 사는 것을 열심히 추구하는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그들만 배부르다. 이게 산상수훈입니다. 복 있는 자여 너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를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죽여가시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들으면서 자신의 불가능함과 무력함을 매일같이 폭로당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자신의 실체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의를 간절히 바라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게 변화예요. 어떤 놈들은 이런 변화도 안 된다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 그렇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붙든 그러한 간절한 부르짖음이 터져나오게 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의의를 가치 없는 쓰레기로 취급할 수 있을 것이고 그때에 진짜 내 안에 사시는 예수의 삶이 문득문득 나오게 되는 거예요. 밖으로. 그래서 여러분은 은혜를, 복음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은 이 교회에서 피밭에 피를 철철 흘리며 묻히셔야 되는 것입니다. 의의는 그렇게 교회라는 무덤 속에서 육적 자아의 죽음을 채울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끝까지 내 육적자의 영광과 가치를 챙기기 위해 동분서주하다가 영원한 사망으로 던져질 뻔한 자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의 의를 꼭 붙드는 자, 그가 의인입니다. 몸을 불살르고 신나 뿌리고 불 붙이고 재산을 다 내놓아 구제하고 전 인생을 희생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운 불신자보다 그렇게 나약하고 힘없이 때로는 구차하게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르는 자들이 의인이에요. 명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들만이 구원으로 초청을 받은 의인인 거예요. 다른 거에 줄이고 목마르면 안 돼요. 돈에 줄이고 목마른 자, 자식에 주리고 목마른 자, 건강에 주리고 목마른 자, 이런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오늘날 교회라고 문패를 붙여놓은 곳입니다. 아닙니까? 성도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예요. 그들만 배불러요. 어차피 하나님 나라에 가면 여러분의 그 모든 관계는 다 끊어지고 잊혀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있지도 않은 관계를 이 땅에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건 끊어내라고 주는 거지. 그걸 내 소유로, 내 가치로 챙기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돈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거기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하나 떠나 하나님에게로 이렇게 모아지는 걸 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른 곳으로 가 있는 걸 관역을 벗어나다 하마르티아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심플해요. 우리의 마음이 가야 할 곳으로 정확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이 가 있던 엉뚱한 곳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대못이 박히는 것입니다. 그게 다 진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야 돼요. 다른 이름 부르시면 안 돼요. 창세기 4장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래야 구원 얻어요. 돈 부르지 마세요. 자식 새끼 이름 부르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 부르지 마세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 얻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도덕과 윤리, 사회법 아래에서 원칙을 지키는 게 의 아니에요. 그게 정의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촛불 들고 함부로 뛰어나가지 마세요. 복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함부로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을 칭찬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칙대로 하셨다면 우리는 다 죽어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긍휼과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살려 놓으신 것입니다. 그 은혜와 긍휼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는 거예요. 그걸 찬양이라고 하고 그걸 예배라고 해요. 그걸 입맞춤, 프로스쿠네오, 예배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 자리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의가 기록이 되어 있는 그 의가 설명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너무 배우고 싶어 해야 되겠죠? 어제도 우리 덴버에서 우리 인터넷 성도들이 16시간 운전을 해서 잠깐 왔다가 가셨는데 그분들이 우리 그 식당 봉사자들에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밖에서 인터넷으로 설교를 듣는 분들은 여기 한번 오는 게 그리고 한번 예배 참석하는 게 소원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더욱더 진지해지세요. 그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빠지지 마세요.